재맥이 되게 오랫동안, 아, 오랫동안 아니고 한 일주일 동안 좀, 사실 타월 업데이트를 26.1이 나왔길래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 좀 쓰다 보면 백그라운드가 얼어버린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앱은 정상, 앱들은 정상 동작하는데, 백그라운드가 얼어서 앱 전환도 못하고, 다른 앱을 런칭도 못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강제 재부팅을 해야 되는,
대충 그, 윈도우로 치면은 저기 익스플로러가,
익스플로러.exe가 뭐 얼었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뭘까요? 뭐 하여튼 윈도우 서버 얼은 건가? 뭐 하여튼 그래서 뭐가 문제지? 이러고 진짜 한 거진 한 사흘을 트러블슈팅을 했는데 결국 범인은 이제 카라비너라고 그 키보드 커스텀 매핑을 해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예, 걔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걔를 아예 그냥 지웠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가 해줬던 게 이제 이번 기계식 이런 이제 일본 그런 기계식 키보드에서 뭐 F3 뭐 이런 애들 이제 펑션 키를 이제 뭐 얘네 이제 그 기능 키로 바꿔주는 거를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미션 컨트롤이나 아니면 미디어 재생 뭐 이런 거 볼륨 이런 거 해주는 걸 했는데 그게 싹 다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막 무의식적으로 막 이제 그 미션 컨트롤 버튼을 누르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뭔가 카라비너 자체는 그 타호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아마 뭔가 안 맞는 게 있나 봐요. 지금 뭔가
데이트하면서 뭔가 꼬였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귀찮다. 이래저래. 뭐 하여튼 그런데 뭐
그래도 뭐 계산기를 안 켜신 게 어딥니까?
엥? 예?
모르시나요?
아, 뭔데요, 그게?
맥OS에서 그 계산기가 맛이 가가지고, 네,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어요. 맥OS에 있는 그 계산기 앱에서 그 메모리 리킹이 나가지고.
메모리, 지금 메모리 누수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저 라이트룸을 하는데 라이트룸이 갑자기 메모리 사용에 100기가를 찍어버리고, 막, 예, 맥OS가, 이제, 패닉해서, 이제, 멈춰버리고 막 하여튼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거든요. 근데 네 그런 일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또 괜찮은데 좀 하여튼 타오가 좀 그렇게 영 안정적인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좀 계속 이제 버그 픽스를 좀 해야 될 것 같지. 심지어 지금 26.2 베타예요. 심지어 계속해서 버그 픽스가 되고 있는 버전이어야 될 텐데 뭔가 이상하게 네 뭐 잘 안 되고 있다. 버전 이제 그 픽스가 뭐 왠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그런 상황. 이고 자 프리션이 좀 하고 사실은 지금 오늘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직 전 것도 편집을 못 했는데 지금 너무 바빠요, 요즘. 해다 왔다 와서 뭔가 계속 일이 뭔가 일감이 계속 몰아쳐서 지금
이제 한참 바쁜 게 올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놀러 갔다가
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이직이 아닙니다.
아 뭐 계열사지만 이직 하죠. 이직.
회사를 팔렸습니다.
네,
회사 전체가 회사 사업부 전체가 이동을 한 거라 정신이 좀 없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도쿄에 코미콘을 보러 갑니다.
아 휴가를 가시는군요 연말. 아 요즘 도쿄 괜찮아요? 그 비행기표랑 이런 게 제정신이 아닌데.
그 일단 비행기표는 이전에 끊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괜찮았고 네. 호텔은 이제 좀 계속 괜찮은 거 뜨면은 이동하고 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곳들로 가본 것 같아요.
네, 뭐 저 안 되면 넷카페
그렇죠.
아, 저는 한번 궁금하긴 해요 넷카페는.
아니 근데 넷카페가 아니더라도 그냥 저게 많더라고요. 캡슐 호텔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캡슐 호텔도 많고 혼자 갈 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여행할 일이 거의 없는 뭐 출장 가는 게 아닌 이상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뭐 하여튼 네. 하여튼 제가 편집을 거의 못했어요. 캐나다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리뷰 이제 캐나다 갔다 오고 나서 하나 나가긴 나왔구나. 이제 캐나다 갔다 오고 나서 뭐 계속 이제 주말에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또 지금 이제 애플 제품 리뷰는 이제 애플워치 며칠 전에 애플워치 울트라로 끝났는데 이제 그 바로 다음 이제 카메라 리뷰를 또 하나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카메라가 뭔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면 아는 거 아실 테고.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사진 여행을 또 가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뭐, 중간중간 짬짬이 해가면서 또 편집을 해야겠죠. 지난번에 이제, 전기차 빌려서 그거 했을 때는 진짜 엄청 시간이 쫓겼었거든요, 좀 느낌이. 근데 이번엔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또 운전하다 보면 또 시간이 쫓기게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서, 많진 않지 않나? 모르겠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잠깐만, 순서를, 고마워. 이번에 고깃집을 딱히 안 했어요. 그 고깃집을 하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히 없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이번에는 고깃집이 없어요. 팔로업도 없고요. 팔로업이 없네. 진짜 없네.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이번 주에 나왔던 소식인데 구글이 에어드롭을 역설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이제 원래 이제 안드로이드에도 그 약간 에어드랍 계속 거라 기능이 있죠. 퀵쉐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아이폰이랑 통신할 수 있는 뭐 애플 기기랑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에어드랍이랑 이제 통신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번에. 그래서 뭐 테스트해보니까 맥에서도 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 다 에어드랍 쓰는 애들이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구글에 따르면은 뭐 애플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혼자서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애플은 이걸 모르고 있었다. 이걸 했다는 거를. 근데 이제 옛날에 약간 이게 좀 그 평행선이 있죠. 그 몇 년 전에 이제 비퍼라고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죠. 이제 예, 비퍼라고 이제 iMessage를 역설계해서 했다가 이제 애플한테 철퇴를 맞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애플이 이유를 들었던 게 바로 보안이었어요. 왜냐하면 비퍼의 이제 방식은 뭐 어디에다가 뭐 iMessage를 이제 라우팅할 서버를 두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보안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열심히 막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구글이 뭐 사내 보안팀이랑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팀의 감사를 또 받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서드 파티 이제 제3자의 보안 감사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능의 보안성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애플이 이거를 막을까라는 의문이 있죠. 이제 그 원칙상으로는 막아야겠죠. 이게 애플 기기만 이렇게 하는 그건 기능인데 왜 니네들이 하냐. 막아야 되는데 요즘 근데 애플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들이 다 곱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또 막자니 막으면은 이제 또 그런 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안 막자니 또 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의 그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막으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걔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드로이드 지금 이게 안드로이드여가지고 되게 큰 거지 원래 그 전에도 조금씩 이거 역설계한 게 있었잖아요.
네.
뭐 원플러스니 저기 핸드폰에서 자꾸 자기들이 에어드랍이랑 같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번에 뭐 나생도 뭐 준비 중이라 기능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은 픽셀폰만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
전체적으로 뭐 되면
네 그거를 확장을 하게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싹 다 잡겠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걔만 그거 할 거냐 그렇다고 해서 보안이 괜찮은 애들만 뭐 뺄 거냐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그쵸?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막아야 될 텐데 근데 요즘 그런 상황이니 그렇게 그냥 막기도 좀 곤란한 상황인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꽤 막지는 못할 것 같다. 근데 일단은 애플이 뭐 뭔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그런 뭔가 그걸 제스처를 취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네. 자, 그다음 소식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몇 번 다뤘던 내용에 약간 팔로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뭐 하여튼 전해주시죠. 어떤 소식인지.
애플에서 갑자기 뭘 발표를 했는데 미니앱스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새로운 개발자 프로그램이 발표를 했어요. 이게 미니앱이라는 게 그 저희가 예전에 계속 얘기했던 슈퍼앱 위에서 돌아가는 그 소형 기능들이 이제 미니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제일 유명한 게 토스 에빈토스인가 해가지고 토스에서 제공하는 앱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몰랐네. 있어요?
에빈 그 토스 들어가시면은 그 이렇게 되게 자잘한 기능들이 많잖아요. 뭐 가장 간단한 건 뭐 민원 발급하는 것부터 그 메뉴에 들어가면 뭐 게임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빈토스인가? 라고 해가지고 에빈토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각종 웹앱 기반의 게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하여튼 네. 이런 미니 앱이 있는데
아 그러네. 민다 뭐 이런 거 있네.
이 미니 앱이 인앱 결제가 가능 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원래는 수수료가 30%였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다고 해요. 그 호스트 앱에 아마 청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비율로 이제 정산을 해서 그 미니 앱 개발자한테 원래 그 돌아가는 여기서 지금 토스를 예로 들어갔으면은 토스에서 개발자한테 나간 그 미니 앱 개발자한테 나가는 돈은 이제 아마 수수료를 떼고 나가는 게 되겠죠.
네.
요게 원래 30%였다고 합니다. 30%가 15%로 이제 고정을 해서 나가려고 나갈 수 있게 이제 애플에서는 이제 미니앱 파트너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서 요 미니앱이 애플에서 지정한 규율을 맞추면은 여기에 맞춰서 미니앱 수수료를 정산을 해주고 요걸 가지고 뭐 이제 보면은 커머스 API 그 다음에 에이지 레이팅 API 그 다음에 이제 결제도 뭐 예, 원래는 토스에서 이렇게 토스에 있는 포인트로 뭐 결제를 했다면 이제 애플 인앱 결제 시스템을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게 해야지 이제 15% 인하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조금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그 미니 앱의 조건에 원래 뭐 게임이나 뭐 실행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스크립트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 스크립트를 이제 보면 사람들이 요거 지금 그 MCP 연결하는 AI 앱들 중에서 MCP 연결하는 마켓을 좀 타겟팅하고 만든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도 미니 앱 그 AI 전용 뭐 MCP 스토어가 따로 뭐 생기던가 아니면은 뭐 가장 가까운 거는 토스에서 갑자기 MCP 뭐 스토어를 연다던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얘기를 듣자 하니까 뭔가 그 어디였지? 저 텐센트랑 뭔가 계약을 맺고 나서
텐센트도 네.
얼마 있죠. 되지 않아서 발표를 한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뭔가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게 위챗이 사실 그게 되게 많대요. 미니앱이 상당히 많대요. 위챗 하나만 깔면은 그 안에서 미니앱을 엄청 돌려가지고 뭐 다 할 수 있게.
뭐 그래서 거기는 OS라는 게 별로 그렇게 크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어차피 그 위챗만 한번 설치하면은 그 미니앱이 다 거기 안에 있으니까.
네. 필요한 건 거기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크게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참 신기한 건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사실 그 만약에 지금까지 위챗에서 나가는 돈들이 그만큼 있었다면 애플에서 실제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인앱 결제에 그걸 연동을 시키면.
네. 재밌는 그거. 자, 그 다음 소식은요. 어디 보자. 자, 그 다음 애플 얘기 나온 김에 좀 재밌는 거 하나. 진짜 이거는,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이거는 정말 뭐라지? 유출도 안 된 거고, 진짜 애플, 제품 사상 최초로 유출도 안 됐던, 그런 제품인데 바로, 아이폰 포켓. 진짜, 어느 날, 저희가 사실은 그때 이제, 곧 애플 TV랑 뭐 저 홈팟이랑 뭐 뭐였지 애플 TV랑 홈팟이랑 에어태그가 뭐 새로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런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 보도 자료로 나오지 않을까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도 자료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엉뚱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게 뭐지? 이게 아이폰 포켓이라는 물건이고요. 그게 뭐 저 뭐 그렇게 뭐 간단히 얘기해서 아이폰을 위한 뭐 백입니다. 백. 진짜 폰을 넣고 다니는 백인데 이게 이세이 미야케랑 협업을 해서 만들었고요. 이세이 미야케는 이제 그 상당히 유명한 게 이제 그 스티브 잡스의 그 검은색 터틀넥 만들어준 곳이죠. 원래는 이게 이야기가 되게 재밌어요. 이제 일본을 갔나? 잡스가 일본을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노동자들 이제 직원들이 다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민방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민방위 자켓 이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입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우리도 저 회사 유니폼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세이 미야케에 의뢰를 해서 한번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직원들한테 보여줬더니 직원들이 미쳤냐고?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자, 교복이라는 것도 없어요, 미국은. 이제 뭐 그런 사립고등학교 이런 데를 가야 뭐 이제 그 있을까 말까 뭐 이런 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엄청난 뭐 이제 반대 직면을 해서 포기를 하고 대신에 이제 이세이 미야케한테 내 터틀넥을 100벌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거를 거의 계속 입었다고 하죠. 거진 거의 자신의 뭐 단벌 신사는 뭐 백벌이일 주문했으니까 단벌 신사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키노트 때도 늘 터틀넥 입었고 뭐 그랬다고 하죠. 그 이세이 미야케랑 같이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보도 자료를 보면요. 선 한 조각이라는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입체적으로 제작된 제품의 단일 구조는 모든 아이폰뿐만 아니라 주머니에 쏙 들어갈 만한 아이템에 꼭 맞도록 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세이 미야케의 오리지널 플리츠와 같은 품질과 개방형 리브 구조를 개방된 리브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 하나의 주머니를 만든다는 개념에서 비롯된 절제된 디자인은 아이폰을 완전히 감싸며 더불어 사용자가 일상적으로 쓰는 여러 아이템의 크기에 맞춰 확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이폰뿐만 아니라 뭐 에어팟이나 이런 거 이제 넣으면서 이제 쭉쭉 늘어나니까 그래서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길이가 숏하고 롱이 있고 이제 숏은 이제 뭐 그냥 손에 이제 팔에 걸 수 있는 정도의 길이고 롱은 이제 아예 어깨에다가 약간 크로스 백처럼 멜 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명동에서 유일하게 오프라인 판매를 했었고 온라인에서도 팔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다 품절이 됐어요. 저희가 이거를 꽤 늦게 방송 타이밍 때문에 한 일주일 지금 이거 발표된 거 한 일주일 넘었죠? 일주일 넘었을 거예요.
이제 넘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거를 다뤘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품절이 아마 됐을 거예요. 잠시만요. 볼까?
한국은 수요일 날 배송을 받을 수 있네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스페셜 에디션이라서 아마 한정판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직은 주문할 수 있고 뭐
롱이 품절이네요.
숏이 23만 9천 원, 롱이 33만 9천 원인데 롱이 그러네요. 롱이 품절이네. 롱이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가 더 좋아서 빠르게 품절이 됐나 봐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뭐 하여튼. 근데 이걸 보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이거를 처음 봤을 보면은 이제 그 테크 이제 그런 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what the F라고 하죠. 사실 이게 뭐냐.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가격이 이제 이세이 미야케에서 만들었다는 걸 감안하면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래요. 놀랍게도. 뭐 근데 이세이 미야케가 자체가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비싼 거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에르메스랑 비슷하죠. 애플워치 에르메스가 이제 에르메스 제품들 중에 에르메스에서 만드는 것들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이폰 포켓도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뭐 여기에다가 이게 와인병도 들어간대요. 와인
들어가겠네요.
예, 쭉 늘어나니까 이제 그 와인 한 병 이렇게 딱 넣어갖고 이제 콜키지 하러 콜키지를 위해서 와인 한 병 넣고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구경하러 명동을 가봐야지 이러긴 했었는데 제가 명동을 안 가봐서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다음 주에 시간 나면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이러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패션 아이템이라는 거는 뭐 진짜로 약간 이게 기술하고 패션에 이제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멀어요, 둘이. 약간 그거를 이제 기술 IT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물론 그 사이에 잘 중첩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건데 뭐 저는 뭐 아니 솔직히 이게 그렇게 욕먹을 정도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왜냐면은 아 뭐 살 사람은 사는 거고 안 살 사람은 안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갖고 뭐 이 뭐 아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보면 예전에 그 아이팟 넣는
예 맞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이팟 삭스였나
그때 삭스랑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저는 그냥 그 추억을 다시 파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다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이거 아이팟 삭스 아니야?
근데 이제 팔이 들어가고 이 생긴 게 보니까 이거 어째 그 슬링샷 할 때 그 슬링을 닮았네요.
아 저 그 코난 흉기 중 하나로 등장할 것 같은데.
아 그쵸 블랙잭.
예 네, 블랙잭
많이 나오는. 예 네, 코난에서
아, 블랙잭 한번 옛날에 한번 다뤘었구나. 뭘뭐 하여튼 예 네, 블랙잭도
양말에다가 동전 등 가득 담아가지고.
아 이런. 맞아 그런 거 네, 있었죠.
그런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 있었죠. 예 네, 블랙잭 그래 블랙잭으로서 큰일났네 이거. 예 네, 그래서 그냥 패션 이런 거 하는 이런 콜라보로 하는 이런 컬래버 아 이게 표준어가 컬래버예요. 뭐 하여튼 그 이런 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뭐 그냥 살 사람은 사는 거고 뭐 보자 나오자마자 저 품절되고 품절 대란 난리난 거 보면은 뭐 인기는 있는 것 같더만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게임을 좀 핫하게 달궜던 얘긴데 바로 스팀 머신이에요. 그 이제 스팀 덱으로 좀 밸브가 재미를 봤죠. 그래서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이래서 만든 게 이제 스팀 머신이죠. 그래서 약간 좀 중저가형 게임 PC를 이제 좀 깔끔하게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게 AMD CPU랑 AMD 이제 GPU를 쓰고 있는데 그 CPU 같은 경우는 뭐 그 있는 거 쓰는 것 같은데 GPU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 보니까 그 커스텀을 쓰는 것 같아요. 예, AMD가 이제 얘 전용으로 뭔가 만들어준 커스텀을 쓰는 것 같고 나비 4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소 PS5 기본형 PS5랑 비슷하거나 좀 더 앞설 거고 이제 뭐 벌지 쪽 주장에 따르면 PS5 프로랑도 비벼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컨센 이제 전반적인 이제 여론은 아마 PS5 프로까지는 좀 힘들고 PS5 정도랑 이제 좀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스팀 OS가 깔려 있고 이제 뭐 스팀에서 뭐 스팀 덱에서 돌릴 수 있는 게임을 죄다 그냥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열심히 동안 스팀이 열심히 이제 이거를 손을 봐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아직도 안티치트 관련해서 좀 문제들과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뭐 그거를 제외하면은 뭐 최소한 이제 뭐 그 싱글플레이어 게임 이런 거를 즐겨 하시면은 굉장히 잘 재밌게 막 되게 많은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는 뭐 엑박도 그렇고 이제 하다못해 플스도 이제 PC판 게임들을 다 그 거기로 내놓는 마당에 PC 이제 저 스팀으로 내놓는 마당에 얘네들 입장에서는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엑박이나 플스를 뛰어넘는 수의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저
스팀
예 라이브러리를 게임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라스트 오브 어스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 스팀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전반적인 이런 게 되게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좀 이제 액박에 대한 그게 좀 많이 나와요. 니는 뭐 했냐 여태 약간 이런 거죠. 했는데 참 뭐랄까 그래서 저는 이 스팀 머신 자체는 되게 재밌게 흘러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이게 사실 이게 관건은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제 뭐 콘솔의 가격을 맞추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쵸. 콘솔 게임 조금 콘솔 게임이랑 먼저 본격적으로 게임 PC를 맞추는 거를 이제 해서 둘 중 하나 둘 사이의 가격대로 나올 것 같다는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뭐 지켜는 봐야 됐고 그 이거랑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액박 같은 경우는 진짜로 지금 뭐 약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다음 거는 그냥 사실상 게이밍 PC가 될 거다 뭐 이러면서 사실 그 액박도 약간 이제 액박 자체는 거의 포기를 한 상태고 이제 좀 윈도우의 그 이제 PC 게임 그거에 그쵸. 그거를 활용하려고 준비를 이제 액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액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스팀이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참 재밌게 돌아가는 바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나오면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러면은 오히려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사실 그 PC를 목적으로 나오면은 저는 아무래도 게이밍 지금 스팀 머신 자체가 원래 제가 알기로 한번 나왔다가 망한 기기잖아요.
아, 뭐 옛날에 한번 네. 뭐 그런 게 하나 있었죠.
예. 2015년에 나와가지고 리눅스 깔려가지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때랑은 좀 다른 게 프로톤이랑 뭐 이제 그 스팀 OS 자체가 좀 상당히 좋아진 상태로 그렇죠. 나오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 제가 봤을 때 광고로 여기서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도 가능하고 뭐 이제 각종 PC 작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리눅스 저거 뭐라 그래야 되지? 리눅스 프로그램 리눅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게임기 이거를 게임기로 보기보다는 왠지 PC 쪽으로 보게 될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이제 내가 PC 다 윈도우나 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이 얘에서는 잘 안 되네라는 판단을 어쩔 수 없게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요, 지금 아까 뭐 엑스박스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엑스박스는 사실 윈도우가 깔려서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근데 윈도우를, 이게 윈도우로 깔려서 나오는 게 이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해요. 솔직히 지금 뭐야, 그 로그 LI X.
아, 하긴 좀 이따 얘기하기는 하겠지만.
아, 얘기해요? 우리? 뭐 있어요?
그 윈도우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밑에.
아, 그렇구나. 뭐, 네.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저기에서 뭔가가 더 얹어져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윈도우, 이게, 왜냐면 지금 로그 LI X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엑스박스, 이제 윈도우 위에 어거지로 그냥 런처 하나 깐 거고.
그쵸.
뭐 그 커스텀, 그러니까 차라리 뭐, 뭐지, 게임에 좀 더 최적화된, 좀 더 가벼운 윈도우를 특정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설명 많잖아요. 뭐, 윈도우 C, 뭐, 이것도 이따가 얘기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거기다가 꾸역꾸역, 물론 이제, PC, 이게 똑같, 이게, 그러니까, 트레젝토리가 비슷해지는 거죠. 둘이서 이제,
그쵸.
예, 그런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밸브 입장에서는 그 뭐, 진짜로 아예 윈도우가 들어간 차세대 엑스박스에 진짜로 윈도우로 넣어버린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그냥, 침공을 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 사실 진짜 쫄리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인 거지 사실은.
그렇죠.
얘네는 뭐 이래저래 쫄릴 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스팀 머신 가격을 공격적으로 책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하면은 스팀이. 벨브가 원하면. 왜냐면은 어차피 얘네들은 어차피 이거는 취미예요. 하드웨어는.
그렇죠.
얘네들이 하는 거는 어차피 대부분의 돈을 버는 건 어차피 스팀 게임에서 그 이제 수수료. 받아서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가 하도 잘 되니까 이제 하드웨어 좀 취미로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이제 스팀 뭐 옛날 스팀 머신은 뭐 망했지만 결치부심해서 이제 스팀 덱을 만들었고 스팀 덱이 꽤 크게 히트를 쳤고
그렇죠.
비록 저는 샀다가 팔았지만
저는 그래도 가끔씩 켜서 게임을 합니다.
네.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여전히 좀 이것저것을 좀 건드려줘야 하는 게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옛날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아캄 나이트를 난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려니까 뭔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건드려주고
바꾸던가.
예, 설정을 바꿔야 되든가 이게 결국은 그거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많이 안 해보고 못 해보고 팔았었는데 그리고 이제 스위치보다 너무 컸어요. 그렇게 뭐 근데 좀 보니까 요번에 이제 같이 나온 것 중에 이제 스팀 프레임인가 이제 비교는 이제
네,
VR 헤드셋인데 재밌게도 그 암칩을 넣었죠. 뭐 이제 스냅드래곤을 넣었죠. 그리고 그냥 그걸 했다는데 저 뭐야 거기다가도 뭐 프로톤을 해서 이제는 그 이제 그 프로톤이 리눅스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암 트랜슬레이션까지 한다는데 약간 이제 그 애플의 로제타처럼 한다는데 이게 잘 된다고 하면은 차세대 스팀덱은 암 기반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예. 그리고 충분히 강력 사실 그런 휴대용 그거에는 장기적으로 X86보다는 아무래도 암이 낫지 않나 그거를 이제 스위치랑 스위치 2가 그걸 충분히 그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것도 가능하겠네라는 생각. 그 스팀 덱을 아예 2세대를 그냥 저 AMD 갖다 버리고 그냥 뭐 특히 뭐 퀄컴 거 갖다 쓰겠죠. 뭐 퀄컴한테 좀 이 전용으로 좀 파워풀한 거 좀 만들어 달라고 뭐 오버클럭을 걸어버리 뭐 스냅드래곤 엘리트에다가 오버클럭을 걸어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조금 살짝 사이드로 빠졌습니다만. 근데 일단은 저는 스팀 OS에서 가장 이제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그런 걸 생각해요. 이제 진짜로 거의 모든 윈도우 게임을 진짜 제가 이제 겪었던 그런 귀차니즘 뭐 그런 뭐 설정 변경하고 뭐 코드 이제 뭐 레지스트리 건드려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돌릴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저는 좀 궁금하네요. 이게 그 괜찮으면은 뭐 사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도 스팀 제가 이제 게임 PC 이게 제가 이건 생각을 든 이유가 스팀 덱은 이제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제 그 뭐 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스팀 게임 PC가 있는데 이제 뭔가 마더보드랑 CPU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거 고장났을 때가 이제 제가 이사를 앞두고 있었을 때라서. 이제 너무 이거를 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지금 방치 여기 좀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언젠가는 이제 이거를 그래픽카드는 이제 제가 저 생일 선물로 받은 거라서 그래픽카드만 적출을 하고 그 거기에 이제 그 마더보드랑 뭐 이제 그거랑 저 CPU랑 새로 해갖고 이제 넣어야 되는 언젠가 이제 사갖고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요즘 어차피 게임도 잘 안 하니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제 그렇게 막 그 뭐 고치고 뭐 조립하고 이런 게 이게 재미고 낙이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아요. 이게 옛날 어렸을 때 저 같았으면은 뭐 그게 정말 재미를 느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이제는 너무 뭐 그래요. 뭐 제가 이제는 너무 애플 제품만 쓰고 뭐 이미 모든 게 준비된 애플 제품만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 너무 귀찮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게임 PC 그런 게 저는 너무 싫은데 이제 이거를 하면은 이제 스팀 머신이 잘 된다고 하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좀 재밌게 지켜볼 것 같아요. 일단 내년에 나온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아마 이제 스팀 덱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코모도라고 하는
코모도
저, 예, 그 총판을 통해서 아마 출시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다음 소식은 저 테슬라 관련 소식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그 FSD Full Self Driving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 지금 저도 조금 전에 봤는데 몇몇 이제 차들의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FSD가. 그래서 이게 테슬라 코리아 쪽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영상 모델 X를 타고 이제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뭐 어디 반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서 뭐 압구정 뚫고 뭐 등등등등 하는 모습을 이렇게 공개를 했었는데 꽤 잘 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근데 몇 가지 그게 있어요. 그 제한점이 있는 게 하드웨어 4라고 하는 이제 그 컴퓨터 이제 차내 컴퓨터를 탑재한 모델들만 되고요. 문제는 그 와중에 이제 중국산 모델들은 또 안 됩니다. 그 이제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하드웨어 4 달린 중국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드웨어 4 달린 모델 중에 팔린 차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만든 모델 3랑 Y이기 때문에 많은 테슬라들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는 차들은 하드웨어 4가 달린 모델 S랑 X랑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정도. 뭐 사이버 트럭도 우리나라에서 그거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 가지 정도라서 그렇게 많은 차들이 이제 될 것 같진 않고 이게 이유가 뭔고 하니 이제 그 규제 관련 문제예요. 안전 규제 관련 문제인데 그 미국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FTA 한미 FTA가 있어서 그냥 그걸로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 FTA 조항 중 하나가 미국에서 생산된 차들은 안전 기준 심사도 그냥 미국 기준으로 심사가 완료됐으면은 그냥 무정차 통과가 가능하다예요. 옛날에 그래서 테슬라의 말 많았던 그 빨간색 방향 지시 등도 그렇고 뭐 옛날에 이제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던 것도 이제 그 FTA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안전 검사를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바로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FSD 지금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규제가 완화가 되려면 이제 중국 이게 아무래도 중국산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규제를 뭐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대요. 뭐 그래서 빨라야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제 그 하드웨어 4가 달린 이제 모델 3랑 Y 지원을 하려면 그쪽 규제가 뚫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들어온 거긴 한데 뭐 하여튼 들어왔다고 하고요. 일단 들어왔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해당이 되는 차들은 맞지 않을 거예요. 중국산이 아닌 이제 모델 3랑 Y는 다 그 하드웨어 3를 썼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3도 뭐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은 언젠간 지원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걔네들도 아웃. 그렇기 때문에 모델 3랑 Y는 사실상 다 안 된다고 보면 되고 저기 모델 SX 그리고 사이버트럭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 FSD를 타볼 수 있는 테슬라는 많지는 않을 거다. 셋 다 1억이 넘었거든. 그래서 예, 뭐 하여튼 뭐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7번째 나라래요. 이게 FSD가 되는. 그리고 지금 유럽에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렇고 자 이제 FSD 때문에 사고 났다가 기사가 언제쯤 나오게 될지 네, 한번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 테슬라, 또 다른 테슬라 소식은, 카플레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뭐, 이게 어디 보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인포메이션 보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 지금 내부적으로 카플레이를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내로, 공개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업데이트로 배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뭐, 이제 테슬라가 약간 이 카플레이 길을 쓰고 안 넣어주는 회사의 선두주자였죠. 뭐 다음에 리비안도 그랬고, 뭐, 지난번에 이제 옛날에 땅콩형님 계셨을 때, 그, GM을. GM은 아직도 이제 뭐, 이제는 뭐, 예, 그때는 이제 전기차에만 카플레이 안 넣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차종에 확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애플, 뭐야, 저, 테슬라가 카플레이를 넣게 됐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저, 안 팔리고 있고요. 아니, 사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 거예요. 안 팔리고 있어서. 그니까 제일 컸 거예요. 안 팔리고 있어서 이제 이거를 이 상황을 뒤집으려면은 아 이제 이게 필요하다. 그 카플레이 그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사실 뭐 저 테슬라지도 미국에서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뭐냐면 제가 테슬라 타봤으니까 그 얘기는 뭐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뭐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저 시승할 때 팀앱을 켜놔달라고 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카플레이가 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큰 소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그래서 좋고. 자 다음 소식은 메타 관련 소식인데 저희가 이걸 옛날에 몇 번 다뤘었어요. 그 FTC랑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했는데 그 미국의 이제 공정거래위원이랑 소송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쳤습니다. 메타가 이겼어요. 유발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 재판의 이제 그거는 뭐였냐면 이게 이 재판의 관건은 과연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을 이제 인수를 했던 게 이게 존재적 경쟁자를 없애려는 이제 독점 반독점 행위를 위반하는 짓이었냐였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니라고 했고요. 그 아니라고 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놈의 이제 일명 마켓 데피니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독점이다, 독점이 아니다라는 꼭 규정을 하기 전에 이제 이 시장 이 재판의 이제 이 재판의 문맥에서의 그 맥락 재판의 맥락에서의 이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봐야 되는가라는 고 규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메타가 주장한 거는 이제 우리는 틱톡도 이제 틱톡도 있고요. 유튜브랑도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독점일까요? 과연?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걸 이제 판사가 이제 메타 손을 들어준 건데 근데 이게 좀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요. 뭐 틱톡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뭐 틱톡이랑 무한 경쟁하고 있고, 근데 인스타그램이랑 왓츠앱을 인수했을 당시에 틱톡이 없었어요. 있었나?
그렇죠.
네, 없었어요. 사실상 없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어차피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뭐 얘네들이 어차피 틱톡이랑 그 상대로 고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지금 같은 이제 쇼폼 이런 거가 미친 시절도 아니었어요.
대충 저거 아닌가요? 그 이미지만 있어가지고 바인 정도. 있었죠 아마.
네 바인저 그냥 바인이 약간 이제 쇼폼의 이제 좀 선택격이라고 하는. 근데 걔는 6초밖에 안 됐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6초.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마켓 정의를 이렇게 내려버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저 공정거래위원회도 항소를 하겠다라고 그런 입장이라서 아직 이게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끝나진 않았는데 일단은 메타가 당장은 이제 크게 승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거 보고 그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유튜브랑 뭐 틱톡이랑 경쟁한다라고 하지 그 이전에는 지금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스냅챗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스냅챗을 잡으려고 또 스토리를 내놨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만약에 그때쯤이었으면 우리는 스냅챗 때문에 아직 저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독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만약에 또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쇼폼이 했는데 만약에 또 인스타그램이 또 이 시장을 다리수로 잡아먹었다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올 뭔가 다른 또 다른 거기에도 하나 또 발걸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때문에 독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참 제 옛날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메타 때문에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맨날 마켓 데피니션 갖고 이제 장난치는 애들이라.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아니 경쟁자가 많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니네들 잘하고 있지 않다는 걸 지금 우회로 정글 하는 거 아니냐고.
네, 뭐. 네. 새 경쟁자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긴 한데 다른 경쟁자를 일단 뭐 사들이고 죽이고 해가지고 했으면서 새로 나온 경쟁자를 두고 얘네 때문에 독점이 아니에요라고 하는 거는 좀 되게 이상하지 않나.
네, 근데 일단은 판사는 그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그거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이 소송 자체가 되게 오래됐어요. 심지어 이게 2019년이었나? 아니 그때 소송을 걸었대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맞나? 언제였어 이게? 그런 거 하여튼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그 꽤 오래됐을 때 당시에 그 당시 이게 소송을 걸었을 때랑 지금이랑 또 이게 그 양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재판을 해야 변호를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저는 사실 그래서 솔직히 동의를 하긴 힘들어요. 그 이제 이 판사의 그거에 저도 좀 동의를 하긴 좀 힘들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모르겠네요. 참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그걸 한다니까 그 뭐지 항소를 한다니까 뭐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할게요. 예. 아, 계속 저만 얘기, 오랜만에 저만 이제 내리 얘기를 하니까 목이 좀 제가 좀 지난주부터 조금 감기를 좀 심하게 앓았었거든요. 감기 문사를. 근데 처음에 이게 제 감기는 보통 시작이 목이에요. 목부터 안 좋고 그러다가 코로 옮겨가요. 네, 좀 몸살 기운도 있었고 지난주에 일할 때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일할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몸살 기운에 아주 그냥 그 와중에 저 리뷰는 쓰고 진짜 아주 아이고. 아주 진짜 이중고였는데 뭐 하여튼 지금은 좀 거의 다 나은 것 같긴 한데 계속 아직도 좀 목소리 좀 잠기는 편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콧물이 계속 나오면서 제가 코 막 하는 거 최대한 저 편집 때 지우기는 할 건데 좀 네, 양해 부탁드려요. 뭐 하여튼 계속 할게요.
다음 거는 제가 해도 돼요.
아 예, 뭐 하실래요? 네,
근데 뭐 카카오
예 네 해주세요 그러면. 네,
카카오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예 뭐 챗GPT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또 좀 문제가 되는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그 이건 원래 근데 있기는 했어요. 위치 공유 서비스인데 그 채팅방에 링크를 올리면은 이제 다 같이 거기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뭐 이런 기능인데 원래 있었고 요거는 원래 제한이 뭐 1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를 무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능 이름을 친구 위치라는 이름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자가 위치 공유를 종료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한이 좀 있기는 해요. 뭐 오픈 채팅방에서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는 또 못 쓰고 뭐 이렇게 뭐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 하면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예전에 안드로이드 폰이랑 뭐 아이폰이랑 한참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데이트 앱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서로의 위치를 지도상에다가 항상 띄워주는 그런 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나오자마자 막 기사 나오고 뭐 사생활 침해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결국에는 앱이 사라지면서 뭐 소용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사실 그거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번엔 또 조금 양상이 다르다. 카카오에서 진행을 해서 그런지 되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고 안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카카오에서는 또 이제 뭐 사용자 동의 없이 친구가 내 위치를 볼 수 없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 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뭐 안전을 최우선 삼아서 서비스를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가 싶기는 해요. 솔직히 왜냐면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애플에도 iOS의 기능이 있어요. 그 나이찾기라고.
네, 그렇죠.
있죠. 뭐 그런 걸 수 있죠. 그 나이찾기가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네, 그게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제 각자 위치 보내는 기능도 있고 아예 똑같이 뭐 가족이나 친구들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 다 있어요. 그 나이찾기 앱 안에 다 있습니다. 물론 쌍방 동의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쌍방 동의를 한다. 그래서 저랑 아내도 뭐 서로 이제 위치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iMessage로 연락할 때도 위에 뭐 예를 들면 뭐 서울특별시 아니면 뭐 경기도 고양시 이런 식으로 떠요. 대충 어디 있다고. 그래서 그 iMessage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카카 이제 지난번 그 업데이트로 한바탕 이제 그 난리를 치고 나니까 약간 그 낙수 효과죠. 낙수 효과로 지금 그러는 거고 그 사실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실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의 찾기 열려가지고 얘네도 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의 찾기가 열렸기 때문에 이거 우리도 무제한으로 열면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연 것 같은데 처음에 1시간 2시간 걸었던 건 이전에 얘기했던 그 데이트 앱 그것 때문에 제한을 뒀던 것 같고 이제 와서 열었던 거는 이제 애플도 하는데 우리는 안 되나 이러고 이제 연거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생각보다 논란이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보다는 좀 덜 됐다.
그래서 아니 이게 사실은 그 이거는 카카오의 그것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할 거면 이제 끌 수 있고 서로 쌍방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러지 좀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달이 미흡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패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었다고 보고 그래요. 뭐 저는 이거 기능 자체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충분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안 될 건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 물론 이제 이 기능을 쓰실 적에 이제 물론 그런 퍼미션 관 이제 그런 퍼미션 관리 이런 거는 철저히 하셔야죠 당연히. 근데 이 기능 자체 이게 기능이 뭐 편해요 편할 때 특히 이제 제가 이걸 되게 유용했었던 거는 이제 그 되게 넓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뭐 미국 저랑 이제 아내랑 캐나다 미국 갔다 왔으니까 막 그런 타겟 같은 되게 넓은 데서 이제 각자 뭐 좀 구경하다가 아 보러 가야지라고 할 때 그냥 그거를 키면은 이제 그 아이폰 15부터는 이제 서로의 그 UWB 그거랑 반응을 해서 정밀 탐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몇 미터 좀 에어태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까워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못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쓰실 때 이제 만약에 쓰신다면은 철저히 관리를 그런 거 퍼미션을 누구한테 내 위치를 보여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거에 자신이 없으시다 하면 그냥 끄시면 돼요. 그냥 아예 끄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그다음 소식은 또 이제 AI 또 이제는 AI 매번마다 AI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AI가 꽤 많은데 자 어떤 게 있나요 이번엔 AI? AI가 이번에 뭐 티저미니도 좀 하실 거고 저도 좀 다르고 이럴 겁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윈도우 얘기예요. 요즘 윈도우가 자꾸 업데이트를 하면서 뭘 자꾸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네, 요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를 가지고 그 AI가 PC를 대신 조작해주는 에이전틱 OS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실제로 그러고 있죠. 뭐 코파일럿 깔리고 있고 뭐 PC에 코파일럿 버튼도 생기고 그다음에 요즘 보니까 자꾸 뭐 있던 프로그램 없애고 새 프로그램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다 기존에 있는 윈도우에서 이제 AI를 지원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로는 지금 뭐 아까 잠깐 얘기했던 MCP도 지원한다 그러고 뭐 밑에서 이제 로컬로 파운더리 모델이 돌아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윈도우를 키려면 네,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무조건 온라인의 기반으로 돌아간다. 이게 문제인데 이제 아마도 윈도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사람들이 그 예전에 한번 윈도우가 다 터치 기반으로 바뀐 적이 있는데 요 얘기를 하면서 조금
A이시구나.
네, 윈도우 A처럼 얘네가 또 나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불안한
암흑기가 다시 돌에
네, 암흑기가 다시 오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계속 코파일럿을 엄청 밀어요. 자기네들 뭐 AI 어디 뭐 TV 광고에도 계속 AI 광고 나오고 요즘은 노트북 광고할 때도 AI 기능 엄청 그걸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계속 윈도우에서는 이제 AI를 기본으로 탑재할 거고 무조건 뭐 코파일럿이 뜨게 만들 거고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워드 켰는데 워드에도 지금 코파일럿이 그냥 뜨더라고요. 난 돈을 안 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윈도우에서 AI를 본격적으로 밀려고 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AI 에이전트의 인프라가 되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움직임 같아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윈도우가 사실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면은 이게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 엔터프라이즈용 윈도우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도 올렸었는데 그 기업용 비즈니스용 계정으로 윈도우에 로그인을 하면은 앱이 3개가 추가로 생겨요. 파일즈랑 피플이랑 하나가 또 뭐였더라? 하여튼 뭐가 이렇게 있는데 그 파일즈라는 게 파일 탐색기거든요. 탐색기고 뭐 하드 내에 있는 파일들을 인덱싱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이제 보여주는 찾아보기식의 그런 앱인데 얘네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인덱싱 해놓는 게 꿀이 꼭 나중에 여기서 AI 도입해가지고 코파일럿이 파일을 찾을 때 이 파일즈랑 연결해가지고 찾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뭘 윈도우를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우리는 AI 기능은 직접적으로 켜야지만 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갈아 넣고 있으니까 조금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또 리눅스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리눅스
그렇죠.
이기는 한데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이거에 그렇게 사운을 거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죠. 뭐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고 뭐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 맥에서 시리에다가 지금 AI 기능 탑재하는 정도까지가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근데 그 애플은 당연히 그 이상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저는 시리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또 저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저는 PC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봤을 때는 여기에서 AI를 더 넣을 거면은 차라리 시리가 필요한가 수준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C에다가 윈도우가 결국 데스크탑에 깔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지. 만약에 지금 사실 얘네가 바라는 거는 정말 소형 단말기에 깔아도 되는 OS를 바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윈도우 C라고.
그쵸. 그 꿈을 꾸고 윈도우즈 폰을 만들었는데 안 됐구나.
아, 그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구나.
하여튼,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사운을 걸었다라고 봤을 때, 정말 굳이 이 정도로? 라는 생각이 들긴.
그거가 제일 의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솔직히 아직도 이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 사운을 걸 정도의 그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근데 이제 일단은 확실한 거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게 그거라고. 네, 이게 이제 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에서 이제 실패를 했던 게 이제 계속해서 약간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거를 바로잡 기 위한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제 다음 플랫폼 경쟁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앞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거고 뭐지? 저 AI에 이렇게
그쪽으로 AI에
예, AI가 이제 우리에게 다음 그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이제 목숨을 거는 걸 텐데. 이 심정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거를 위해서라면 약간 에이전틱 OS를 에이전틱으로 뭐 OS를 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이제 데스크탑 OS를 포기하겠다는 소리, 윈도우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뭐 모르죠.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바보가 같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옳았다라고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큰 뭔가를 정하고서 뭔가 성공적이었던 거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라. 아, 이런 말 하면 좀 욕 먹으려나? 뭐 하여튼,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윈도우 팬들이 굉장히, 지금 윈도우 이제 골수 사용자들이 굉장히 지금, 배신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네요. 이게 곧 40주년이라고 하는데 윈도우가, 그러네요.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요거는 좀, 저는 어이가 없었는데.
약간 옛날 저 챗GPT 초반에 그 사건 생각나고.
예, 그쵸.
네.
저는 이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하여튼.
아, 뭐 이거는 좀, 네, 이혼하시고 그 뭐 한다는 얘기를 저는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맛있는데
김 카다시안 얘기인데 김 카다시안이 인터뷰를 최근에 했대요. 자기가 요즘 변호사 시험을 쳤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자기가 한번 낙방을 했다. 근데 그 낙방의 이유가 챗GPT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요게 조금 특이한데 그 뭐라 그래야 돼? 베이비바라는 시험이 있대요. 그 원래는 이제 캘리포니아 원래는 이제 법대를 가려면은 변호사를 따려면은 법대를 가야 되고
사법고시를 해야 되고
뭐 요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에는 법대를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뭐 베이비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엄마 애를 키우고 있으면 뭐 그런 건가요? 설마?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1학년 그 이제 베이비바가 별명이고요. 그 이제 1학년용 시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1학년 과정만 끝나면 칠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로스쿨을 다니지 않아도 뭐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서 견습으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뭐 통신대학 아니면은 그 인증이 안 된 로스쿨 뭐 요런 데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요 베이비바라는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은 그 다음 시험에 그 다음 변호사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방법 그게 있다고 해요. 그 코스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킴 카다시안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바라는 시험 자체를 네 번이나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만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냥 그 와중에 로스쿨 4학년까지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뭐 그럼
로스쿨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1학년을 해야 된다며.
네, 뭐 그 이 베이비바라는 시험 자체가 원래 목적이 로스쿨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비정규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 때 기초 과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약간
시험이라고.
약간 그거군요. 사법판 검정고시구만.
네, 그렇죠. 사법판 검정고시를 하고 이제 그걸로 인증을 받으면은 뭐 변호사 시험에 변호사 사무실에 견습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대신에 이제 그 견습 기간을 두고 거기서 이제 그거 실무 교육을 실무 경험을 쌓아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예, 뭐 하여튼 네.
근데 뭐 베이비바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실무 경험을 쌓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이 베이비바를 세 번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 이제 챗GPT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챗GPT에다가 그 문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챗GPT한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네,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는 늘 저는 말씀드리지만 그럴싸한 헛소리를 해요. 네, 그래서 챗GPT가 알려준 그럴싸한 헛소리를 믿고 그대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세 번 정도 낙방을 하셨고요.
왜들 이러는 거야?
킴 카다시아는 챗GPT를 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답이 나왔을 거잖아요. 정답을 보고 난 다음에 너 때문에 떨어졌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챗GPT한테 따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챗GPT는 또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너의 직감을 믿게 하려고 나는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너만 직감을 믿고 따랐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을
야이씨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 스카이넷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도 하고 이제 AI가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베이비바를 몇 번 탈락 카다시아는 베이비바를 통과했고 이번에 변호사 그 정식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내년 5월에 나온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AI는 아직 그럴싸한 헛소리를 하는데 그 헛소리에 적중률이 살짝 높아서 네, 높아서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지. 학습한 게 많아서 절대로 맞은 모든 일에 맞는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고지 차리세요, 여러분. 제발 좀. 예. 자, 그 다음, 이게 좀, 요번에 좀 컸던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네, 그냥, 챗GPT 5.1을 묻어버렸는데, 사실, 얘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챗GPT가 5.1을 급하게 내놓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오픈 AI가,
네. 네, 오픈 AI는 챗GPT 5.1을 내놨어요. 네, 그, GPT-5에다가, 그 4.5의 그 감성을 더한 모델이라고 네. 합니다. 뭐 그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네. 제미나이 3가 나왔어요. 구글에서. 그래서 제미나이 3 프로 모델까지 나왔고 이번에 아직은 베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체적으로 업데이트된 모델이 나온 건 아니고요. 베타 상태로 제미나이 3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말하기로는 이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AI 시스템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금 특이한 거는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았다.
아,
네, 자체 제작 TPU를 사용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그 캔버스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요 캔버스는 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자체적인 툴도 만들어주는 뭐 요런 식의 서비스라고 해야 되겠죠? 서비스? 그래서 제미나이 앱 자체 안에서 돌아가는 웹페이지 페이지 기능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뭐 슬라이드쇼도 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닥스나 슬라이드쇼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한참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던 나노바나나도 이제 다음 버전을 지원을 해서 한국어 지원이 더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묘사가 잘 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컨텍스트가 좀 제가 봤을 땐 컨텍스트가 아직은 그렇게 유지가 많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넓은 편이고 대신에 이제 자체적으로 구글이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불편해졌는데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오히려 그 구글 지금 들어가면 볼 수 있는 AI 모드처럼 그쪽 성능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요. 이제 단순 작업을 위해서 할 거면은 좀 제미나이를 많이 때려야 한다. 내가 찾지 말랬는데 왜 찾고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박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쓰고 있을 때 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지금 책 같은 거 번역하고 있을 때면 이제 번역한 표현이 좀 제대로 괜찮니? 라고 물어보려고 좀 말이 좀 헷갈리게 써있지 않니? 이런 거 확인하려고 보내는데 그걸 보고 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닌데 나는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좀 괜찮게 표현됐나 그게 확인하고 싶은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애가 오작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몇 대 때리면은 잘 고찰해서 네, 네
때려줘야 돼요?
아직은 좀 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지금 이 모델을 기반으로 구글 홈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오늘 그 핸드폰에 알림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레스트까지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거를 되게 닐라이파텔 그 버즈 편집장 닐라이파텔 엄청나니까 이걸 보면서 이래서 성생의 AI 따위로 이게 AGI가 되겠냐고 엄청나게 까던데 디지털 이래갖고 디지털 하나님 되겠냐고 엄청나게 까던데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어내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 이제 무한루프인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런 스마트폰 시스템은 헛소리를 하는 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뢰 있게 이제
그쵸, 딱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헛소리하고 이러니까
지금 사실 제일 그런 거는 원래 집에서 이제 그 호출하는 언어랑 지금 갤럭시에 있는 호출 방식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대답을 하는데, 네스트가 훨씬 더 제대로 된 대답을 하거든요. 특히나 날씨, 뭐, 요런 거. 날씨 물어보면은, 얘는 그 갤럭시는 이거 자체적으로 한번 호출을 하고요. 그 웨더툴이라는 것을 호출을 해가지고 그걸로 정보를 파악해서 부르고요. 네스트는 자체적으로 바로 API 연결해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러면은 더 네스트가 똑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 되는 게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좀 확실히 좀 뭐 혁신적이고 막 좀 이런 느낌이 좀 드시나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좀 놀라운 게 몇 가지 생긴 구글 제미나이가 컨텍스트가 상당히 넓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파일 같은 거 하나 넣고 요점 정리를 시키거나 지금 아까 잠깐 슬라이드 말씀드렸었는데 슬라이드를 만들라 라고 시키면은 책 내용 그대로 다 담아가지고 책이 됐건 보고서가 됐건 내용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괜찮은 교환을 잘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그 발표 자료다라고 하는 거면은 좀 이렇게 요점만 써 있고 사람은 밑에서 이제 설명할 뭐 발표자 노트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없이 그냥 사실 따지고 보면 인포그래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장표 하나에 모든 걸 다 때려박아요. 그래서 아직 얘가 슬라이드쇼가 바라는 게 뭐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구글도 그거는 정확하게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은 좀 멀다. 갈 길은 좀 멀고 대신에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연용으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그럴 정도는 또 아닌 거죠.
또 이렇게 또 살짝 까고.
아 물론 그거는 봤어요. 그 요즘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GPT 사용해가지고 자격증 공부 독학해서 자격증을 따셨다 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걸로 이제 그 공부법을 강의하시는 분이 있던데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는 강의를 못 들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 쓰면은 네, 확실하게 그 컨텍스트를 닫아놓은 채로 잘 쓰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것 중에 학생들 학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노트북 LM이라고. 네, 거기는 딱 자기가 딱 공부할 자료만 넣어놓고 그거 기반으로만 질의응답을 해주거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 자기가 원하는 그 공부하고 싶은 내용만 딱 찾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런 거를 쓰는 목적이라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참, 네. 자, 그 다음은, 제가 좀 준비를 해본 소식인데, 이거는 제가,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어야 되는데, 지난 방송 때 안 다뤘던, 네, 내용이, 예, 이제, 요즘 또, 이 AI와 더불어서 또 요즘 엄청나게 또 요즘 그 테크 업계에 약간 블루칩 같은 애가 바로 휴머니드 로봇, 근데, 대표적으로 테슬라 옵티머스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은데, 여기 이제, 뭐 이제 드디어 한번 팔아보겠다. 라고 해서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원엑스고요. 원엑스의 네오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그냥 사람같이 생겼고 뭐 일반적인 조금 일반적인 사람보다 조금 키가 작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AI가 탑재돼 있어서 이제 많은 가사 일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근데 몇몇 가사 일은 뒤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대요. 그것도 자주. 그러니까 이 지금 저희가 링크로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제 그 영상을 넣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서의 시연했던 거는 100% 이제 사람이 했다고 하고요. 사람이 뒤에서 조작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대표에 말에 따르면은 이제 처음에 얼리 어답터의 그거 중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처음에 팔았던 이제 제품들의 이제 그 학습 데이터를 쌓고 쌓아서 이제 나중에 진짜로 이제 모두가 그거가 될 수 있도록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체 조금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왜 굳이 평평한 왜 굳이 얘가 걸어야 되지? 왜 바퀴는 안 되지? 그 로보락 같은 청소기 위에 상태만 있으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그 로봇 청소기들은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파악을 하잖아요. 위 뭐 장애물이 뭐가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위치만 파악하고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뭐 센서가 사람 모양으로 생겨야지만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이제 집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람의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로봇도 그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좀 얘가 뭔가 정확하게 하려면 힘 조절도 아직 부족하고 뭐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얘 지금 원엑스인가 얘 말고 그 전에 좀 시연해가지고 유명해진 애가 피겨 AI인가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예, 거기 직원이 지금 최근에 소송 진행 중인데 내부 고발 하나 했다가 지금 잘렸거든요. 얘가 사람 두개골 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내부 고발을 했나봐요. 왜냐면은 당연하죠. 팔에 달린 게 모터고 이게 속도만 그 손은 쇠덩이고 당연히 그 버즈라이트이어처럼 그 등에다가 딱 버튼 누르면 팔 뻗어가지고 대가리를 깰 수 있는 그런 당수를 날릴 수 있을 텐데 얘가 이거를 상품으로 팔았을 때 얘가 오작동하지 않을 보장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 이제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두개골이지. 얘한테 지금 뭐 식기세척기 그릇 넣으라고 시킬 건데, 짜증난다고 얘가 던지면은 식기세척기가 부서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힘 조절도 필요하고 좀 많이 조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파괴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다가 물리력을 행사할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핸드폰 가격보다 핸드폰도 지금 되게 애지중지하는데 로봇에다가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하나에 2만 달러고요. 그리고 뭐 월 구독으로 월 500달러에도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그렇죠. 월 네. 구독이 500달러인데.
근데 뭐 하여튼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저는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약간
아니 필요는 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네. 뭐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대신에 일을 할 수 있는 목적 그 이상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그
시기상조
신현 단계인 거잖아요.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를 미 서비스하는 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아직은 제가 보기엔 시제품 단계의 제품을 돈 받고 팔아먹는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그런 게 좀 괘씸해 보이고요.
그렇죠. 뭐 그건 뭐 충분히 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아까 얘기했던 그 로봇이 사람 두께 굴겠나, 요거는 링크를 걸었습니다.
얘는 그래서 그 힘이 그렇게 세진 않대요. 뭐 그걸 뭐 진짜 두께 굴게는 이거를 의식을 한 건지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는 좀 힘이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얘도 본 적 있는데 피규어인가 얘도?
예, 이게 그 엑소 나오기 전에
맞아요, 한참 맞아요.
동영상 엄청 돌아왔던 애예요.
네. 그 다음 소식은요. 자, 저희가 이건 약간 팔로우업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뭐 나왔을, 이게 그, GPT, 언제였죠? 4.5였나? 뭐, 이미지 이제 생성 되게 네, 핫하게.
한 올해 3월쯤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막 그, 이제 지브리 스타일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네, 막 난리를 쳤을 때, 그 당시에 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제 일본의 콘텐츠 업계가 드디어 이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거는 지브리도 소속돼 있는 이제 그게 있대요. 그 일본의 콘텐츠 이름이 뭐더라 이게. 잠시만요. 옛날에 이걸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꽤 됐나? 일본의 콘텐츠 해외 유통 특징기구랍니다. 이름도 길어요. 이게 줄여서 코다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오픈 AI의 회원사의 저작권 콘텐츠를 상대로 생성형 AI 학습, 모델 학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픈 AI 보낸 서한에서 소라2와 같이 특정 저작물이 복제되거나 유사하게 생성되는 경우 코다는 기계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 저작권 제도하에서는 저작물 사용 시 일반적으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사후 이의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I 업체들이 하는 사고 쳐놓고 용서를 구하자랑 정면으로 반대가 되는 내용이죠.
원래 그 달리 때부터 좀 저작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제안을 걸었다가 다른 데에서 계속 저번에 이거 소라토 나왔을 때 잠깐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하네요. 갑자기.
네, 예, 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예.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드저니 다른 애들이 좀 생각하고 그냥 막 열게 하니까 이제 네. 오픈 AI가 소라투 열 때는 자기네들도 그런 식으로 열어놓고 나중에 뭐 요청하면은 정산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데, 요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일본 쪽에서 클라우드 플레이어랑 소송해가지고 되게 크게 이겼거든요.
아 그래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일본 출판사들 몇 곳이 동시에 만화 출판사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그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고소를 했어요. 그 만화 해적판, 그러니까 스캔본 파일 확산을
CDN단에서 차단을 못했다?
안 했다가 이제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 너네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네, 그쵸.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일본 법원에서는 그거 출판사 손을 들어줬고
실제로 책임 있음.
네, 얘네가 그 출판사들이 데이터를 다 수집이 됐대요. 그러니까 월 평균 만화가 20억화 정도 열람이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출판사에서 통계 집계가 가능하면은 당연히 클라우드 플레이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우리는 수동적으로 해적판 데이터를 송신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CDN에 데이터 송신 효율화를 위해 저작물을 저장하는 거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그거를 저장한 사람을 갖다 족쳐야지 왜 우리를 족치고 있냐 네. 이거죠?
네, 네. 그렇죠. 우리는 중간에 있는 애. 네.
클래식한 네.
우리는 그냥 배달만 했을 뿐인데 뭐 이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게 아마 저번 주였나? 그때쯤에 나왔을 거예요. 저번 주에 판결이 났다고 들었는데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쪽에서 좀 본격적으로 IT 업체들 대상으로 소송을 걸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조심해라 약간 이런 거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딱 선례가 나오면은 이제 너님들 이제 안전하지 못함이라고 딱 주장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네요. 그렇게 잘 좀 하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게 좀 돌아올 것 같긴 했어요. 그렇죠. 이런 뭐라 그래. 그
저작권법을
개같이 하는
그쵸 뭐
사실상 그렇지 뭐
최근에 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합의했다가 뭐 합의 이상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듣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게 됐으면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결에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오픈 AI가 사실 그 코다랑 소송을 했을 때 합의금이 보통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코다가 사실 뭐 말씀하신 뜻대로라면
그렇죠. 한 군데가 아니죠.
네, 한 군데가 아니고 연합이고 그리고 아마 정부도 개입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외 수출 그런
그쵸,
쪽이니까.
그, 뭐, 그쵸, 외무성이나 이런 쪽에서 좀 개입을 하겠죠? 재무성이나? 예, 재무성이라거나? 뭐 하여튼, 네.
네, 그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쪽도 그래픽카드 주고 끝날려나? 뭐 하여튼.
쉽지 않거든? 뭐 하여튼.
네,
누가
저는.
그래픽카드를 줘요? 오픈 AI가?
일단 따놓은 거 있잖아요.
아, 거국적인 뭐시기 저시기. 예, 그럴 수도 있겠네.
일단은.
그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다뤘? 안 다뤘더라도 늘 얘기했던 거죠. 저 AI 버블에 대한 얘기인데, 이번에 이제 좀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뭐, 그 AI의 뭐, 사실상 성공장 중 하나인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AI 버블이 존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이제 맥락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자, 그래서 뭐, 이제 이 BBC랑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피차이가 한 말이, 이제 현재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물론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과열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자체가, 그러니까 이 생성형 AI 자체가 정말 멋진 기술이고, 우리도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건 건 있지만, 좀, 과열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AI 버블이 터진다면은 구글도 포함해서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구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AI 그걸 해야 되니까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AI 버블을 이제 2000년대에 이제 닷컴 버블이랑 비교를 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닷컴 버블도 터지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시 인터넷이 미친 영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고 이번에 AI 버블도 같은 영향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뭐 그렇죠. 저는 뭐 아예 뭐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암호화폐보단 나아요. 근데 암호화폐보다는 낫지만 좀 과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이게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얘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좀 저는 좀 저도 좀그 이게 정말 효용성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다는 생각인데.
저도 지금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가에서 AI 도입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터넷도 비슷한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보급이 됐고 했으니까 AI도 뭐 나쁘지 않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너무 다들 목을 메고 있다는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이 생성형 AI가 LLM 요거 하나로만 밀고 갈 거는 또 아닌데 얘가 특히나 조금 더 두각을 드러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뿐이고 뭔가 또 다른 방식의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텐데 아직은 다들 좀 LLM에만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너무 그렇죠. 이거에만 모두 다 목숨 걸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그거가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좀 하는데 좀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모르겠어요. 뭐이 정도로 그렇게 그거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저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랑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곧 없어진대요. 그래서 빼고 다시 애플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구독.com/캐스트/240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또 정리해 놓으니까 천천히 기사 읽어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편집 일정을 최대한 따라잡겠습니다. 제가 좀, 이제 슬슬 저희 이제 그거 준비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연말.
망어워즈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그럴 때가 됐어요. 이제 곧 12월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 또 이제 후보 선정을 또 해야겠죠? 네, 저희 또 그건 좀또 다음 주쯤에 한번 하실까요? 그 다음 주 쉬는 때
아, 네. 리스트업은 한번.
예, 또 해야죠. 예, 리스트업을 또 해야죠. 예, 하여튼 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방송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맨날 저 쫓겨서 했었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좀안 쫓기기 위해서 좀 일찍 하는 걸로 할게요. 이번에 저 몸도 안 좋고 보기도 바쁘고 어제는 저희 김장을 했습니다. 저희 처가 아직 김장을 하셔서 뭐 점점 아무래도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는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 그래도 뭐 김치가 맛있으니까 됐습니다. 뭐 해서 이제 먹고 오니까 참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고 진짜 근데 저 이제 17%도 반납을 했거든요. 이제 리뷰 끝났고 다 끝나고 반납하고 16% 맥스로 왔는데 제 첫 번째로 느낀 게 졸라 뜨겁네요. 와 진짜 왜 이렇게 뜨겁냐? 이게 그 알루미늄 머시기가 진짜 효과가 좋았던 걸로 진짜 뜨겁네. 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또 이번 주는 또 그 소카에서 요즘 그거를 해요. 좀 그 11월에 평일에 빌리면 할인 아주 빡세게 해드립니다. 뭐 1박 2일 빌리면 60% 할인이고요.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또 카메라 리뷰할 겸해서 또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소식이 하나 있기는 있네요.
어떤 소식이에요?
포스트쇼로 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어제자로 저기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순위 1위가 김별의 칼날 무한선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맞다. 그거 맞아. 그게 옛날에 까먹겠다.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만 해도 그 저 좀비딸이 네. 1등이었지만
좀비딸이 1등이었는데
2만 명 정도밖에 카이가 안 났었거든요. 예. 네.
그 금액은 김별의 칼날이 애당초 넘어섰는데
왜냐하면 걔네 그 특별관을 엄청나게 돌렸으니까요 그걸로
네 그렇죠 특별관을 그렇게 해서 넘긴 상태였는데 관객 수를 못 넘고 있다가 네,
왜냐하면
어제,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자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겨울왕국이 1336만 명 지금 귀멸의 칼날이 563만 명 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넘기 힘들죠.
네, 넘기 힘들겠네요. 네,
얘는 걔는 넘기 힘들고. 근데 하여튼 올해에서 제가 그때 한번 쭉 그때 부모님이랑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한번 검색을 해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번 주에. 그런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애니 영화가 1위를 한 게 최초이지 않을까요? 이번이?
거의 처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참 그러네요. 이게 보면은 지금 1위가 이제 김연의 칼날이고요. 2위가 좀비딸이고 3위가 F1 더 무비. 예, 이번에 우리 이 저는 이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F1 볼모신데 어떻게 했냐. 진짜 니 어떻게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4위가 놀랍게 역시 해외에서는 망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저 톰 형의 티켓 파워가 아직 강한 걸로.
그렇죠.
예, 미션 임파서블. 근데 얘도 300만 명 겨우 340만 명 정도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350만 명도 못 넘겼네. 그리고 5위가 야당, 그 다음에 6위도 극장판 체인소맨이고요.
네, 체인소맨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근데 야당까지 가려면 한 12만 명 정도가 아직 있어서 뭐 지켜봐야겠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미키 세븐틴. 뭐 생각을 미키 세븐틴이 꽤 행했네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어쩔 수가 없다가 그 다음이고 히트맨 2 그 권상우 나오는 거죠 이게 아마. 예, 네, 그리고 보스 이번에 그 추석에 나왔던 영화고 쥬라기 월드 또 이번에 뭐 나쁘진 않았고 하얼빈 승부 하이파이브 다 한국 영화인 것 같고 드래곤 길들이기 이번에 실사판 노이즈도 이번에 그건 것 같고 검은 수녀들이 이게 아마 저 송혜교 나오는
네 맞아요
그거였죠 그다음에 캡틴 아메리카 마블이 지금 처음이에요 18위 캡틴 아메리카 썬더볼츠는 25위에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저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19위 킹 오브 킹스는 그렇게 뭐 하는 것 같더니만 22밖에 못 했고요 예. 네. 저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 코난이 판타스틱 4보다 높아요 판타스틱 4 지금 60만 명도 못 넘었어 이거 확실히
코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회차를 좀 나눠서 했잖아요. 그 뭐 더빙판도 좀 나오고 뭐 하다 보니까.
아 돌비 시네마가 나중에 나오고 이번 달에 그것도 개봉했다죠. 스크린 X랑 4DX 네, 이번에 개봉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재개봉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예, 뭐 그 밑으로는 쭉쭉쭉쭉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린 올해가
올해 초였죠. 근데 네, 올해 초였고 사실 해외에서는 작년 말에 나왔으니까 그 조금 차이가 좀 있긴 하죠.
위키드 포굿이 벌써 43입니다. 지금 이번 주에 보이는데 40만 명 벌써 40만 명이에요. 벌써 프레데터 넘었어요. 진지게 확실히 그 1위가 이제 고작 500 64만 명 정도인 거 보면은 많이 죽은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귀멸의 칼날 수입사가 CJENM이거든요.
아 그래요? 걔네들이었어요?
그 아마 수입사는 애니맥스인데 그 지금 배급사가 아마 저기 CJENM일 거예요. 아 맞네요. 근데 아마 올해 지금 CJENM에서 만든 영화가 뭐야 그 만든 영화가 그렇게 막 잘 된 게 없네요 거의. 근데 이제 여기서 귀멸의 칼날이
수입 하나 제대로 해서 그걸로 다 땜빵한 거.
네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아 어쩔 수가 없다도 욕이 꺼네. 어쩔 수가 없다가 안 되고 지금 귀멸의 칼날이 됐다는 거는 아마 CJENM은 내년부터 더 만화에 올인을 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은 네 그러면은 투니버스가 부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맞다 티빙이랑 그 저기 뭐야 웨이브랑 디즈니 플러스랑 또 통합 요금제 나왔습니다.
희한한 번들인 것 같아요 좀.
그게 제가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 일본판에 여기 티빙관이 들어갔대요. 그 스타 플러스나 뭐 이런 훌루 채널처럼 그래가지고 티빙이 들어갔대요. 그 계약 맺으면서 이제 같이 정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티빙이랑 그 디즈니 플러스랑 웨이브랑 동시에 해가지고 얼마더라? 디즈니 티빙 가격이 18,000원이네요. 웨이브까지 포함해 21,500원입니다.
그게 뭐 썩 괜찮나? 모르겠네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마 이것도 뭐 방법이 더 있겠죠. 뭐 또 연간 이용권 팔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늘 그렇죠. 네, 늘 그런 식으로 하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뭐 어쩌다 보니 저 포스터가 고깃집이 돼버렸는데 뭐 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뭐 아 저 뭐야 저 위키드는 저 아내 때문이라도 보러 가긴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아내 회사에서 뭔가 위키드 뭔가 광고를 한번 집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왔는데 저 예매권이 왔는데.
예매권.
CJ 만든네. 아, 용 나와. CJ가 없어요. 우리 동네 메가박스거든. 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많이 고민 중입니다. 어떻게든 해야 되죠. 게다가 그 어디서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어떻게 되겠죠.